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젊었을 때 시험을 많이 치르셨죠? 그 시험을 좋아하셨습니까? 시험 공부 준비하고 이런 거? 저는 시험이 참 어렵더라고요. 시험 치기가 참 힘들었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빨리 간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시험을 좀 안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잔머리를 써서 대학을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가니까 시험을 더 봐요. 외울 것도 많고 수칙도 많고 하여튼 그리고 어디든 시험은 따라다니는구나. 인생은 시험이로다. 이렇게 깨달았던 시절인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시험 걱정은 없는데요. 이제는 시험 치를 일이 별로 없죠. 그러면서 생각되는 거는 여기 젊은 사람들도 몇 분 계시고 우리 뭐 직장인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는데 시험 준비하고 치를 때가 좋더구나 이런 생각이 그게 젊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감사하면서 시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시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46절에 보면 그 시험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6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스트, 시험이 아님을 아시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오늘 그 40절 말에 보면은 같은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4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에 누가가 강조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시험이란 단어인데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되었던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테스트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지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위로 올라가게 하는 시험이 있고요. 아래로 꺼지게 하는 시험이 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위로 올라가는 시험이 있고 아래로 꺼지게 하는 시험이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야고보서 1장의 2절,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위로 올라가는 시험일까요? 땅으로 꺼지는 시험일까요? 올라가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사용된 시험은 시련이나 연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욥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주께서 그를 시련을 허락하셨다. 자, 그게 야고보 사도의 다음 메시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자, 여러분이 함께 선포해 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련과 연단이 올 때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 기뻐하셔서 이제 나를 새롭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에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어의 다른 의미인 이 페이라스몬의 또 다른 단어를 유혹이란 단어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도록 내려가는, 끄집어내리는 유혹을 안 하신다. 그러면 유혹을 하는 당사자는 누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은 악한 권세라.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여 아래로 내려가는 파멸에 이르게 하는 유혹을 사단이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첫 번째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데 기도를 안 해, 제가 보니까. 그것이 문제로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3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암시하셨을까요?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질 것, 죽을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하셨고,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나를 또 팔 자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적인 그 암시를 주셔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감람산으로 데려가신 그 시점에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잘 못 알아먹은 거예요. 못 알아먹은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예, 본문에 자 35절과 38절을 날씨도 더우니까 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3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되어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아니 같이 읽자고요. 36절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되어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그들이 여쭤보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참 덥긴 더운 모양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읽는 게. 자, 이 상태가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걸 대화 형식으로 풀어놓은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볼 테니까요. 35절에서 38절을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귀를 쫑긋 기울여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볍게 다니라고 했을 때 너에게 문제가 있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르다. 고난에 대비하여라. 힘든 시기가 닥쳐올 테니 필요한 것을 챙겨라. 너희 겉옷을 전당 잡아서 칼을 구하여라. 그는 범죄자들과 한 무리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의 최종 의미는 바로 나에게 완성되느니라.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결말로 다가가고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만해라. 칼 이야기는 그만두자. 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검을 사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신뢰하는 그 유대 땅의 겉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겉옷 하나만 있으면 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철저히 의지하는 거 이제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검, 진리의 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제 너희들의 영적 싸움을 준비하거라 했더니 제자들이 주님 여기 칼 두 자루가 있나이다.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긴장을 늦추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유혹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속에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모든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감람산으로 데려가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탄이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가는데도 너희들을 유혹한다, 사단이. 이제 나는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떠나면은 너희들 역시 홀로 남을 텐데, 너희들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너희들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도록 유혹할 테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하나님께 본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잡생각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예배자로 안 서고 막 분석가로 서거나 판단가로 서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도 말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해가지고 은혜에 떨어지려고 작정하고 덤벼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뭐하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빠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양권 아래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서서히 빠지다 보니까 내 모든 영양권이 뺏겨서 인생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실패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시골 촌놈이죠. 저 시골에서 자라서 어렸을 적에 있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일들을 다 겪는데요. 제가 한 일을, 전쟁 놀이를 하러 저 논두렁을 막 지나서 가다가 이제 밭, 이제 이 집 저 집 이렇게 피해서 빨리 가려다가 그만 똥무더기에 빠졌어요, 제가. 저는 처음에 똥무더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발이 뭔가 탁 빠졌는데, 아,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놀려는 생각에 한 발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딱 댔더니 똥무더기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차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이 가슴까지 차오르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뺐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놀려는 생각에 그 다음 발을 디디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이 똥무더기의 그 묵직함이 저의 무릎으로부터 허리까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하셨죠? 시골 촌놈들. 뭐 늪에 빠지거나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중에 고생했는지 몸에 독이 올라가지고요. 그것도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유혹에 빠진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빠지는 사람이 없죠.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때에도 마귀가 그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것이죠. 그럴 때 가룟 유다는 뭐 했어야 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로 물리쳤어야 되죠. 그러나 그 생각이 잠식하더니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똥무더기에 빠진 것처럼 자기 스스로 거기를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루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머리 위로 새가 나르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둥지를 틀게 해놓고 허용해놓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요.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머리에 둥지를 틀고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뭐예요? 거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서서히 양보하는 순간 여러분은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을 잃어버립니다.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것이에요. 이 사탄의 유혹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여러분, 여기에 욕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선과 악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본성이나 정욕이나 뭐 열정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어로 표현하면 needs라는 단어 아시죠? 어떤 욕구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더우니까 빨리 내려가서 시원한, 예? 그 수박 화채 먹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그것이 뭐 악합니까? 선한 욕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받아요. 이런 욕구를 에피디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너희들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있다. 그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탐욕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영어를 표현하면 니즈라는 욕구를 원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미끼를 던지는 것이 누구라고요? 악한 사단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에 강태공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강씨는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김씨인데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3년쯤 아빠를 아버지를 따라다니니까 낚시를 어디에 던져야 고기를 낚을 수 있고 미끼를 어떻게 끼고 어떤 위치에 해야 이걸 다 배운 거예요. 제가 그들의 낚시를 잘했겠어요? 잘했겠죠. 사단이 정확히 아는 거죠.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자리에 예배 시간에 약간 졸린 분위기에 미끼를 탁 던져서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 순간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절장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충동으로 인하여 조절이 실패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표현하면은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밑에 가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단어를 좀 개발했는데 여자들은 이 여름에 지름신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쇼핑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충동이 오는 것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전화를 하게 되고 인터넷을 눌리는 지름신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남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된가? 욱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뭔가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남자들이 쉽게 자기의 어떤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욱해가지고 여러분 인정? 여성들 인정? 이제 남자들이 이게 좀 자기 조절이 안 되면 기도하셔야 해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단이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조절계가 고장나버립니다. 위에서 땡기는 대로 끌려다녀야 돼요. 표현이 뭡니까? 너희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표현 중에 앞에 구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16절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뜻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혹이 되어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그런 결과를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 가지 결과가 온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 세 번째는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욕망.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똥무더기에 빠졌던 거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빠진 건 몰라요. 똥무더기에 빠졌을 때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있어요? 애써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제가 똥무더기에 빠졌을 때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엄마부터 시작해서 아빠, 삼촌, 뭐 친구들이 다 불렀어요. 그래서 뭐하라고? 도와달라고. 손 막,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끄집어내야 삽니다. 앞으로 똥무더기에 빠지실 때는 꼭 SOS를 치시기를 바라는데,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기도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45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45절을 봅시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육신이 연약하여 잠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슬픔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사실 여기 왜 슬픔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제자들은 사실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스승이 이제 죽겠다 하니까, 야, 저분이 죽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어떻게 이루어야 하지? 이게 뭐 감이 안 오는 거죠. 지도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현실에 대한 극복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태로 지금 패닉 상태에 있어서 이들이 마음의 슬픔으로 현상에서 아무런 몸부림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지칠 때는 기도 나중에 하지 뭐. 에이, 뭐 나중에 뭐 예배 한번 드리자. 그냥 문 닫고 방 끌어잡고 그냥 퍼질러 주무신 적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도움이 없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가 아니었나. 문제를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자들이 슬픔을 안고 그냥 퍼져 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의 자세, 방향, 방법들을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경건한 모습으로 자세를 바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두 번째,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다 같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본인도 예수님도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로 주의 뜻을 이루고 방향을 회복하심.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천사가 도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비결이죠.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 기도를 친하게 해야 됩니까? 예,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막 침 튀기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왜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사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혹에 빠질 수 있었어요. 이 시간에 십자가를 안 지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면에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을 구할 때 이길 줄 믿습니까? 예, 그럼 대답이 나왔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주로 사용한 단어가 아고니제스테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단어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였다. 애쓰고 기도하였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하기 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입술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자, 호산나, 이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그 이 문구에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들어요? 뭐 이 한 문장으로 기도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두 가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참 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 마치 노동과 같아서 굳은살이 배기고 근육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노동, 삽질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근육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면 쉬우듯이 기도는 처음에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하면 할수록 열매가 오듯이 기도도 하면 할수록 열매가 오느니라. 할렐루야, 저의 깨달음이에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39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할 필요 없이 모든 걸 감당하시는 분이었지만은 그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도 그를 예수를 유혹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평상시에도 기도하셨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제가요, 참 안타까운 거는 주중에 이제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합쳐서 수요 기도회라 이렇게 명명을 지고 예배를 줄여가기 시작하고요. 새벽 기도회도 뭐 힘드니까 새벽 기도 줄이고 우리가 뭐 금요 기도회를 한번 몰려서 그냥 기도회를 하자 뭐 이렇게. 저는 이거는 폐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만큼까지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 운동이에요. 새벽기도 운동의 효시는 습관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돋기 시작하는 것 누리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 나와서 꼭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까운 교회 가셔서 습관을 회복하는 영적 근육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질문 하나 던지고 설교를 마침할게요. 자,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말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처럼 사랑을 필로 합니까? 그러니까 내 필대로 딱 느낀 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내가 감정이 이만 아, 저 사람이 사랑받을 짓 하니까 내가 사랑하구나. 그렇게 사랑이 만들어집니까? 자, 그러면 반대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랑을 의지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사랑은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뭐가 더 성경적입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 내가 필이 있어서 오래 참습니까? 아, 내가 감정이 아, 참아야 되지, 막, 참아야 되는 어떤 감정 충만으로 오래 참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필대로 온유합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13장 맨 마지막에 사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의지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욱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여 기도하여 의지로 욱하는 성질을 누르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기도도요. 필 받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하던 욕구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의 주제로 여러분에게 다섯 번이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영적 근육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말입니다. 주의를 할 때에 개인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유혹에 빠져서 주의를 감당했다고 하면 이것이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수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도의 입술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애쓰고 간절히 힘쓰고 기도하였던 이 기도의 입술이 우리 반석교회 성전에 이렇게 꽉 찼으면 좋겠어요. 찬송 한 장 같이 불러봅시다. 300장인데 우리 1절만 부르시겠는데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그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천사가 돕고 하나님의 영이 도와서 다시 살아난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1절만 한번 해보십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라. 주께서 함께 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찬양하십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좋아.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평소 때보다 조금 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허덕이는 모습과 상황들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세와 방법과 방향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조금 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